로마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강림절 기간 동안에 인간이 깊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살피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사상과도 다른 점은 은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뜻은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공로나 자격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부분적인 뜻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보았고 경험했던 그 세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원리,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꺼이 내 삶을 맡기고 싶은, 의탁하고 싶은 모험심이 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말 절실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거기서 의탁하고 싶을 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행복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막 능력이 붙고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 그리고 죄성 그리고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정말 바닥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절실한 심정으로 나의 운명을 주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될 때는 그냥 뭐 여기서 조금 더 나아지면 좋고 하는 그런 생각 들게 마련이고 정말 자기가 뭔가 더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내가 처참함 속에 있거나 아니면 바닥에 처하고 있을 때는 정말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싶다. 정말 누군가가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망은 염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 깊이, 존재 깊이 심어주신 정말 그 본질의, 본연의 그 갈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이 은혜를 설교할 때는 또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늘 써놓고 지웠다가 또 써놓고 지웠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에 대해서 듣는 말을 종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굳이 이제 은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설명으로 드려야 시작을 해야 할까를 생각했을 때 이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그 합당한 그 모든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필요의 부요함도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있어야 할 만큼만 딱 있는 정도의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창조에 합당한 그런 그 부요함을 필요와 부요함을 누리도록 조건을 보시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자원, 뭐 축복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건 아닐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말씀이 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각도에서 잘 조명해 보시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세상은 스스로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계획하고 그리고 일을 추진하고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뭐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 방식,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에는 나름대로의 공평과 공의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시작한 것이죠. 근데 후속으로 따라오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적할 수 없는 어떤 숨겨진 그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갈등과 또 알력을 빚기도 하고, 물론 모든 것은 다 갈등과 알력을 빚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의 문제를 파헤치지 못한 채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와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그 과정 중에서 세상에서 지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비리나 어떤 부정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자기중심적인 에고의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교나 사회나 뭐 정부기관이나 거기서 우리 에고의 문제를 지적하나요? 특별히 잘못했을 때만 하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향한 참으로 그 선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선한 방식으로 추구하고 다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져야 함이 맞겠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원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이성과 우리의 한계 있는 경험을 통해서는 은혜의 이 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실 때 이제 비유로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예수님께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그 비유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떠나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려졌는데 그것을 찾아간다. 그러면 대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내버려 두는 거야? 속된 말로 내깔겨 두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양들의 계산에 의한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99마리를 내버려 둔다라고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목자의 은혜의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은혜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남은 99마리에게 훨씬 더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그 은혜의 차원을 놓쳐버린 거죠. 왜 그렇죠? 계산했기 때문이죠. 한 마리가 더 귀해, 99마리가 더 귀해. 이런 계산이 앞장섰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떠한 양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떠나는 목자의 은혜는 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그 은혜의 속성, 그 은혜의 범위, 모든 대상에게 끼치고 있다라는 그 은혜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지난 말씀 잔치에서도 안지영 목사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포도원에 일하러 온 품꾼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질 때 일한 시간 수를 계산해 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더라는 거죠. 이 비유 또한 모두에게 충족하는 그 주인의 품삯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일했던 10시간을 일했던 주인이 주는 품삯은 충분하다. 은혜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고 또 베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해당한 은혜 차원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품속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발할 수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발하죠. 왜요? 그건 공평한 계산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죠. 실제로 공평하지 않죠. 우리의 계산식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차원에서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그 헌신하는 그것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다 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서 그 아주 비싼 향유 한 근, 한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이 노동자 1년치 봉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순식간에 와라락 그것도 주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본 가룟 유다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훨씬 더 가치 있을 텐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계산상 큰 낭비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합니다. 은혜라는 낱말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이런 차원이고 이런 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죠? 제가 지적한 대로 따지고 계산하는 그 논리가 우리를 꽉 붙들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계산의 논리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벌써 계산이 틀렸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계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계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계산을 초월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계산에만 맞춰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물며 계산을 초월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온전한 은혜의 세계를 설명할 때 우리는 왜 거북해야 하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우리가 뭐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럴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고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잘 되게, 뭐 말하자면 조금 더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하게, 좀 더 웬만한데 좀 더 착하게, 좀 더 능력 있게, 좀 더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리고 공짜로 받아서 덧붙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필요 없는 은혜라고 저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채우려는 그런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존재에 대한 것이죠. 나의 존재란 어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은혜의 개념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선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은혜가 왜 필요할까? 한번 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라는 그것인데요. 그것에 앞서서 사도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야 됩니다. 뭐라 그랬냐면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죄짓게 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율법이 아주 악의가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의 상태는 노예였죠. 노예는 노예가 따라야 할 어떤 그 멘탈리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예로서의 규정이 있고 자기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 딱 보면 아 노예로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이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한 버젓한 독립 국가에 당당한 새 백성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신분이 노예로부터 자주적인 그리고 자유하는 그런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노예로서 살던 그 스타일, 멘탈리티 이런 거는 확 바뀌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아 지금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 인류 최초로 지금 이렇게 국가로 세워졌는데 그럼 인류 최초로 세워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알아야 그렇게 새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정말 이러한 안내, 이러한 지침, 또 이러한 법 이런 것을 잘 새기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노예 멘탈리티에 익숙해졌던 이 사람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개조 공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아, 이건 세상에서 보면은 어떤 우월한 민족이나 법전을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법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였는데 비천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월한 민족에 대등하는 그런 그 율법, 그 법전을 자기들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졌겠습니까? 근데 자부심이 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그 율법을 따르려고 살다가 보니까 예전 노예 때보다는 훨씬 더 불편한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것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가 또 보통 만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뭐 청년이 있습니다. 뭐 건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실한 청년이 사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관학교 생도가 되면 둘이 똑같은 뭐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청년이지만 둘에게 요구되는 것 다르죠. 이 청년의 상황에 있을 때는 죄가 안 되던 것이 사관학교 생도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 많이 생겨버리죠. 자기가 생도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내가 생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할 때 옛날보다는 내가 더 지키고 조심해야 할 죄의 항목들이 늘어난 거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때는 그냥 도덕적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대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건 서로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 기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받고 나니까 부모에 대해서는 욕을 하거나 슬쩍 육체로 악을 가지고 스치기만 해도 그거는 사형죄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법입니다. 옛날에는 사형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사형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가 더하여졌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야 제가 다음을 넘어가죠. 사도는 율법이 범죄를 조장한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그 악한 의미를 말한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더 세밀한 차원에서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백성다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진정한 삶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받아들이면 율법이 지적하는 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내게 많아진 거죠.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라 그러고, 또 아닌 줄 알았는데 저것도 또 죄라 그러고, 다 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아, 율법 때려쳐?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더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말씀이 번번이 우리에게 죄라고 지적하는 것,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죄라고 일러주시는 것,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개성대로, 개성 상상하지 마세요, 개성대로 자유롭게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툭 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이렇게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웃을 마음을 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문제였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촌촌살인의 죄를 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가족을 돌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형제자매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그 말씀이 지금 너 편하려고 그렇게 봉사하고 섬긴 거 아니야? 하고 자기중심적인 그 편함을 추구하는 죄로 다시 돌려주더라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말씀하시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지옥갈 큰 죄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온통 성경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보면 바로 그런 나의 죄를 막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까지도 그 앞에 서보면 결국 내게 죄가 더해진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규정한 죄가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죄가 발견되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떨까요? 백성이 아니라면 아이 그만두겠습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죄가 발견되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한도가 있죠. 급기야는 결국 이제 양심이 괴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나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돼 있죠. 거룩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은 괴롭고 벗어나곤 싶고 한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서는 또는 뭐 어떤 가르침에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 또는 행동 규정을 지어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된다.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이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해방감은 이런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 수련과 극기의 오랜 수행 과정을 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뭐에 이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수행, 극기, 뭐 수련 이런 것보다도 사상이 교육돼야 된다, 사상이. 우리 그 위에 있는 동포들은 브레인워시 해야 된다, 브레인. 그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그들이 우리가 국가가 기준한 또는 또 뭐 그들은 국가라고 말하지 않을지 모르죠. 또 하늘이 정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어떤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진리가 우리에게 비추어 주어서 더하여진 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은 내가 일생 동안 어떠한 중죄를 허다하게 지은 자라 하더라도 나를 위한 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존재가 나의 지금 이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영혼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받아들여진다,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그것도 사랑과 은혜로 나의 조건을 묻지 않고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얼핏 생각으로는 죄를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나 옆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비추면 막 너무 부끄럽고 초라하고 위축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내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역사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데에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서 너는 깨끗하게 해줄게, 이제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하나님의 팔 품에, 품 안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그 은혜의 갈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속절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법, 은혜의 차원, 우리는 여기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그런 품 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정말 은혜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 그 은혜의 법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로 인하여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모든 서신을 보시면 시작이 99%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 빼놓고는 모두 다 끝마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서신을 마칩니다. 왜 그토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 바울의 천명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신이 말씀의 빛 아래 진정 죄인임을 더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이 아파하는 사람은 압니다. 나에게 어떠한 방법이 주어진다 해도 나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것을 안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나를 치유하려는 어떤 노력도, 내가 나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부질없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없어진 상태이죠. 근데 우리는 그 나의 삶에 대해서는 소망이 없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바닥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지어진 이상 우리의 깊은 곳에는 내가 그냥 나의 모습 고쳐지지도 않고 회복되지도 않고 치유되지도 않는 이 누더기 같은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 날 받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 아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갈망입니다. 난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어. 난 변화될 수 없어요. 난 그냥 이대로 그냥 받아지고 싶어요. 그 갈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연시험을 봤는데 20문제 중에 9개를 틀렸습니다. 낙제 점수죠. 55점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안 되겠다. 넌 오늘은 좀 내가 좀 너를 만져줘야 되겠다. 회초리를 가지고 세게 9개 틀렸으니까 9대 맞아라. 저는 그 논리가 아직도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9개 틀렸는데 9대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리시는데 정말 정신이 버쩍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지러울 정도로 아픈 거예요. 2대, 3대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막 혼미할 정도로 정신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학하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야, 맞아. 난 싸. 나는 이렇게 맞아도 싸. 그 논리는 이해도 못하면서 그냥 나는 비참한 존재야. 그래, 나는 어떻게 못해. 내가 이거 알면서도 틀린 거 아니야. 나 정말 이거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난 이렇게 무식해. 그러니 난 맞아야지 뭐. 막 그러고 이제 막 자학하는 수준까지 가면서 8대, 9대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바닥에 처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때는 제가 염치 없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염치 없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니, 엄마가 나 그냥 좀 받아주면 안 돼. 나 9개 틀렸고 나 무식하고 엄마 자녀로서 엄마 아들로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 지금 여기서 나를 받아줄 분은 어머니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 좀 받아주면 안 돼? 이대로 그냥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서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데도 난 받아들여지지 않았구나. 결국은 그때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받아주기는 했습니다. 불쌍하다고.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받아지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 내가 나중에 좀 그래도 5개는 덜 틀려가지고 올 테니까 그때 좀 받아주실래요? 100점 받으면 완전히 받아주실래요?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 자신의 그 패륜적인 태도와 행동 때문에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 먹고 있는 그 인생으로 말한다면 가장 비참한 상태죠. 그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아들이 그래 내가 이제부터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제부터 나은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요 아버지가 받아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비참한 자기 죄로 말미암은 처참함에 처하게 되면 고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받아준다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게 나는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신락 같은 기대를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를 용감하게 찾아가는 것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누더기 같은 그 죄 지은 아들을 조건을 따지시지 않고 그냥 와락 안아주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유수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복음 15장 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그려주는 비유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었는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 조건에 불문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 몸을 바친 그 사랑에 포로가 되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하고 뭔가 더 정직하고 뭔가 더 공의롭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 더 우리가 더 공의로워야지 더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아직도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아직 피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직 합당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누구를 안아주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안아주세요 하고 가는 찾아가는 절실한 아들을 안아주시고 딸을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 더 잘하고 갈게요 하는 그런 사람은 아직 불합당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마음에 들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품 안에 더 깊이 안길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궁리하는 사람들을 종교 전문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 연구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바뀌는 것은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조금 고치는 것뿐이에요. 좀 체면치레도 하고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만족도 좀 돼야 되겠고 뭐 이런 정도에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그냥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데코레이션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뼈대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죄의 실체로부터,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죄의 그 파워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리는 해방은 진정한 해방감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한 번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죽기까지 구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한 번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악이, 뚜렷한 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은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악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면 혐오하고 그리고 토해내고 싶어진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악은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지가 못하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깨달을 수 없다. 이 악이 뭡니까? 악의 실체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꼭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교만입니다. 아니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니, 남편으로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은 어떤 생각 드실까요? 뭐 솔직하게 하시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어떨 때 정말 남편답게 보이고 남편을 더 존경하게 됩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하는 그런 남편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글쎄요. 나 정도면 됐다. 뭐 내가 사회에서도 나 정도면 됐다. 나 정도 아빠면 됐고 나 정도 성도면 됐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어떻게 볼까요? 그래 되세요. 그러겠죠? 그러나 자기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대상으로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절대로 몰라요. 그게 나쁜 건지 몰라요. 옛날에 한 천사는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대적하시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다행스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우리가 잠시 교만에 넘어져도 주님은 그것을 대적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만약에 그걸 영원한 죄로 묶어두고 넌 틀렸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났을 텐데요. 대적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대적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를 진리에 비추어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인 죄인입니다. 어떻게 해도 정결할 수 없고 오직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갈망을 고백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냥 불려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조건을 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면 이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법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 은혜가 왕노릇하도다. 우리 교회 친교실 쪽에 가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 죄송해요. 오은혜 집사님이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인류를 망치게 했고 지금 웃으세요? 다 웃고 넘어가죠. 웃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저의 유머가 이렇게 여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인류를 망치게 한 죄가 있어요. 지금도 인류를 파멸로 가게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품,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정말 날마다 진실하게 고백되고 또 그것이 정말 깊이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